속담에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는 말이 있습니다. 뭔가 꼭 크게 잃어버린 다음에 그것을 가치를 깨닫고 고치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때는 늦었습니다. 그죠? 그러나 그 다음 것을 예방한다는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아픈 것도 있습니다. 그죠? 늘 우리가 안 아프려고 애는 쓰지만 근데 아픔이 온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때로는 플루샷이라는 예방 접종을 제가 미리 맞습니다. 그죠? 그게 맞아야 조금 덜 아플 수 있고 이겨낼 수 있다는 거죠. 모든 것이 그런 것처럼 이 목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목회에도 치유하는 목회가 필요합니다. 우리 교회라는 것이 병원 아닙니까? 그죠? 아픈 사람들, 고민 있는 사람들, 죄인 사람 다 옵니다. 이게 고침받는 게 필요한 것이죠. 그럼 언제까지 그렇게 하겠습니까? 이제는 그렇게 안 할 정도로 예방하는 것도 필요하죠. 그죠? 그래서 오늘 말씀은 우리가 어떻게 하면 그렇게 맨날 똑같은 것에서 넘어지지 않고 당당하게 승리하면서 할 수 있는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믿는 자녀들이 맨날 나가서 얻어터지고 지고 이런 것만 원하겠습니까? 맨날 가난하게 핍박받고 이런 거 삶 그거 보시고 기뻐하시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우리 아버지는 모든 걸 가지신 분입니다. 그죠? 그리고 우리가 당당하게 세상에서 승리하고 마지막에 당당하게 입성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근데 그게 저절로 되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저절로 안 됩니다. 공짜는 없습니다. 그죠? 그래서 오늘 말씀 속에서 그런 교훈들을 찾아봅니다. 자, 누구라도 예수님을 자기 삶의 주요 구세주라고 믿으면 거듭나죠? 영원한 생명을 얻습니다. 그리고 성령 하나님을 선물로 받습니다. 성령,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바람과 똑같습니다. 그죠? 보이지는 않지만 느낄 수가 있다는 거죠. 어떻게 느낍니까? 우리 스스로가 느낄 수 있는 거죠. 한 예로 사도 바울의 편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고린도 후서 1장 3절 4절에 바울이 이렇게 기록합니다.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오. 자비의 아버지시오.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은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 보면 위로라는 말이 네 번이나 반복되고 있습니다. 위로. 위로라는 헬라 말을 찾아보니까 파라클레토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 들어본 것 같지 않습니까? 파라라는 말은 사이드, 곁입니다. 그리고 칼레오라는 것은 부르다는 것입니다. 곁으로 부른다는 것이죠. 이것이 위로, 위로라는 원래 뜻이 곁으로 부른다는 겁니다. 각지 있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위로라는 말을 영어로 보면 comfort라고 되어 있습니다. comfort. 근데 놀랍게도 이 위로와 똑같은 헬라 말이 뭔가? 성령입니다. 파라클레토스입니다. 성령이 뭡니까? 우리 곁에서 우리를 항상 도와주시는 분이라는 거죠. 우리를 위로하시는 분이라는 거죠. 그래서 때로는 성령님을 갖다가 comforter, counselor, helper라고 부르는 거죠. 그것을 예수님께서 뭐라고 부르셨습니까? 무슨 성령이라고 했습니까? 내가 가면 뭘 보낸다고요? 예, 보혜사입니다. 이 보혜사가 똑같은 단어입니다. 헬퍼 그런 뜻이라는 거죠.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신데 그분이 우리 안에 계시면서 늘 우리를 위로해주고 도와주신다는 거죠. 어떻게 도와주는가? 어떤 분이 이렇게 얘기했더라고요. 이 성령님의 역할을 갖다가 변압기와 같다. 변압기. 변압기 뭔지 아시죠? 그죠? 낮춰주는 거 아시죠? 그러니까 변압기라는 것은 댐이나 화력발전소나 만들어진 큰 전력을 갖다가 각 가정집에 맞도록 낮춰주는 것이죠. 그죠? 성령의 역할이 그렇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하나님의 섭리를 갖다가 우리가 연약한 자들이 잘 알 수 있도록 낮춰서 각 심령에게 맞도록 주시는 것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이분이 우리 안에 계신다는 거죠. 자, 오늘 말씀 보시면 예수님을 믿어서 하나님의 영을 가진 사람이 살아야 될 책임을 두 가지로 말하고 있습니다. 딱 가지? 딱 두 가지입니다. 12절 말씀 보니까 육신적으로 살지 말고 13절 말씀 보면 영적으로 살아라. 육신적으로 살지 말고 영적으로 살래요. 그러면 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성령 가진 사람이 육신적으로 살면 안 되는가? 오늘 말씀 보니까 바울이 세 가지로 얘기합니다. 첫 번째로 보니까 믿는 사람은 빚진 자이기 때문에 육신적으로 살면 안 된다는 거죠. 빚진 자. 오늘 말씀 빚진 자로 되어 있죠. 그렇죠? 근데 누구한테 무엇을 빚진지는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여기서 이제 학자들이 두 가지로 나눕니다. 좁은 의미가 있고 넓은 의미가 있다는 거죠. 신학자 칼빈은 좁은 눈으로 봐서 우리가 빚진 것은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은 성령 하나님께 빚졌다라고 얘기한다는 거죠. 그러나 대부분의 많은 학자들은 꼭 성령뿐만 아니고 우리가 구원받고 성령 가신 것이 꼭 성령님의 역할이냐? 아니라는 거죠.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다 역할이라는 거죠. 그래서 세 분 하나님께 우리가 다 은혜에 비쳤다. 그래서 우리가 빚진 자라는 것입니다. 자, 그럼 우리가 하나님께 은혜의 빚만 적겠습니까? 또 다른 빚은 없습니까? 가장 빚이 또 하나 있죠. 사랑의 빚이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이 하나님의 사랑에서 비롯됐다는 거죠. 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말로만 사랑한 것이 아니고 실제로 아들을 보내서 대신 죽게 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십자가의 죽으심이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케 하셨다는 것이 우리 말씀이시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빚진 자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빚진 자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배째라고 지내야 됩니까? 못 갚아 배째 그럽니까? 아니죠. 반드시 갚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갚아야 되는 거니까 그 갚는 것이 뭔가? 내가 육신대로 살지 마라. 내 육신은 죽었다는 거죠. 이제는 더 이상 육신대로 살지 말고 너희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신 대로 사는 것이라는 거죠. 이것이 우리가 빚지고 새롭게 영적으로 살아야 될 삶이라는 거죠. 어떻게 그러면 영적으로 사는 것입니까?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고 지내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인 거죠.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부어넣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생기. 그 단순하게 생명이 들어갔다 뿐만 아니고 하나님과 알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그런 영적인 존재로 만들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는 정말 우리가 죽은 존재임을 알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과 안 만나면서도 우리 살아있다고 착하고 지낼 때가 참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다려주시고 불러주시니까 감사한 거죠. 우리가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것은 늘 하나님과 관계를 해서 말씀 보고 기도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이게 아니면 될 수가 없는 거죠. 저희 교회 금년도 교회 목표가 뭐라 그랬습니까? 성령의 열매를 맺는 겁니다. 그렇죠? 아홉 가지 다 기억하십니까? 외우셨습니까?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게 저절로 예수 믿으면 저절로 맺어집니까? 그러면 저는 벌써 열매가 풍성해 됩니다. 그죠? 근데 안 맺어져요. 그냥 노력도 않고 잊어버리고 지냈기 때문에 열매가 맺어지지 않는다는 거죠. 이걸 염두에 두고 맺어야지 하고 애쓰는 것이 있어야 되는 거죠. 땀 흘리고 수고하고 노력해야 되는 거죠. 그죠? 공짜는 없습니다. 우리가 빚진 자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고 육신의 삶을 살면 안 된다는 거죠. 이것이 첫 번째 이유입니다. 두 번째로 13절 말씀 보니까 육신으로 살면 어떻게 된다고요? 죽기 때문에 너희가 육신대로 살지 말라는 겁니다. 13절에 나오죠. 그죠?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 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육신적으로 사는 게 어떤 겁니까? 본능적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죠? 쾌락을 쫓는 것이고, 물질을 탐하는 것이고, 편한 거 좋아하는 것이고, 재미, 조이가 아니고, 펀입니다. 그죠? 그런 걸, 엔터테인먼트를 좋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물질에 매인 삶이죠. 그죠? 이거 한번 매이면 벗어나기 되게 어렵습니다. 노래를 지는 사람 굉장히 많죠. 그죠? 그러니까 오늘 보십시오. 마약에 중독된 사람, 도박에 중독된 사람, 게임 중독된 사람, 술 중독된 사람, 그리고 물질에 노예가 된 사람, 쾌락에 빠져가지고 내일 인터넷에서 없는 사이트에다가 보는 사람, 이러면 한 번 클릭이요. 끝나는 겁니다. 중독까지 그냥 쉽게 갑니다. 어떤 사람들 주변에 보니까 이 체면 문화 못 버려가지고, 그죠? 체면. 남이 항상 우상이에요. 남.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그러니까 나는 잘해야 돼. 잘 보여야 돼. 과시하기 위해서 늘 비싼 거 추구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럼 꽤 오래전에 나온 얘기입니다. 한국에서는요, 초등학생도 커플링하고 다니는 거 아십니까? 에이, 설마 초등학생도 커플링한다니까요? 그리고 뭐도 하는가? 개도 듭니다, 개. 어른들이 개를 드는 애들도 개를 들어요. 무슨 개를 드는가? 자기들이 원하는 옷, 신발 사는 개 든다는 겁니다. 왜 그런 개를 드는가? 아, 사고 싶은데 부모님이 안 사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들끼리 돈 모아서 한 사람 돌아가면서 몰아서 살게 된다는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애들 계속 자랍니다. 그죠? 계속 자라는 거니까 그게 얼마나 신발이든 옷이든 잘 맞겠습니까? 한 2년 동안 가면 많이 간 거 아닙니까? 그죠? 큰 애들은 1년도 바꿔서 옷 바꿔줘야 되고 사이가 바뀝니다. 그죠? 근데 지금 당장 누가 보는 것 때문에 그런 것 때문에 애들도 개들어서 한다니까요. 이런 세상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바로 뭐라 합니까? 내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는답니다. 그러면 육신대로 안 살고 영대로 사는 사람은 안 죽습니까? 죽죠. 누구라도 육체적으로 죽는 것은 예외가 없습니다. 그렇죠? 근데 죽은 이후의 삶이 다르다는 거죠. 똑같이 예외없이 죽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영에 따라 살면, 그렇죠? 죽은 다음에 하나님과 영원히 산다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를 믿지 않고 육체적으로 그냥 살아가는 사람들은 죽은 다음에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져서 영원히 하나님과 관계없는 지옥 불못에서 고통 가운데 지낸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순간의 선택이 영혼을 좌우합니다. 그렇죠? 자, 이 땅에 살았다가 좀 더 편하게 지내다가 영혼의 행벌 속에 빠져서 살 것인지, 아니면 이 땅에서 이제 거듭나서 예수 믿고 나서 영적으로 도움을 받고 변화되어서 영원한 삶을 살 것인지 우리의 선택입니다. 그러나 바로 분명히 얘기합니다. 너희가 예수 믿어서 성령을 가졌으면 육신대로 살면 죽어. 그러니까 영대로 살지 말고, 이제는 육신대로 살지 말고 영의 인도함 받고 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삽니까? 13절 후반부에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가? 뭐라고 했습니까?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래요. 육신대로 살면 죽을 거니까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라고. 자, 바꿔 얘기하면 이 육신의 유혹은 우리 힘으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도움을 받아서 그런 행실들을 날마다 날마다 죽여가야 된다는 거죠. 우리 몸을 할 수 있겠으면, 죄에서 벗어날 수 있으면 주님께서 오실 필요가 없죠. 그렇죠? 우리 다 아는데. 그런데 그분이 오셔서 일단 가장 큰 죄와 사망의 권세를 멸하셨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 다음에 죄의 뿌리가 다 없어진 것은 아니기 때문에, 죄가 남의 눈을 보시기 때문에 누굴 주신 겁니까? 성령을 주시고 우리 안에 주시면서, 야 이제는 이분의 도움 받고 날마다 날마다 싸워서 변화되어 가라고 하신 거죠. 이게 은혜라는 겁니다. 그렇죠? 이미 주님께서 아시죠? 연약함을 아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안에 떠나셨지만 우리 안에 성령님을 남겨주시고 이제는 이분을 따라서 너희가 매일매일 살아. 그러면 너희가 이길 수 있을 것이라고 그러는 거죠. 에베소서 6장에 가면 바울이 얘기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는 매일매일이 무슨 전쟁을 싸운다고 얘기합니까? 영적 전쟁을 싸운답니다. 너희가 영적에서 싸워서 이기려면 전신갑주를 입어야 된대요. 진리의 허리띠를 띠고 의의 흉배를 붙이고 복음의 신발을 신고 구원의 투구를 쓰고 믿음의 방패를 잡고 성령의 검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자, 6가지 나옵니다. 그렇죠? 우리가 다 힘으로 할 수 있는 겁니까? 어느 것 하나라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고 그것을 받아서 장비를 거친 다음에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싸워서 이기라고 되어 있다는 거죠. 육신대로 살면 죽습니다. 그러나 영으로서 육신을 죽이고 이런 것으로 무장하고 나가야 마귀와 싸우면서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확률이 높아간다는 거죠. 너희가 빚진 자기 때문에 육신대로 살면 안 된다. 두 번째는 육체로 살면 반드시 죽기 때문에 내가 그렇게 살면 안 된다라고 말하는 거죠. 네, 쉽지 않습니다. 제가 1월 1일 날 말씀을 드리면서 고린도교회에 주셨던 바울의 말씀을 기억했습니다.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자기를 절제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이기를 다투는 자마다. 운동선수들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저 프로들, 아마추어하고 프로는 다릅니다. 아마추어는 뭐 해봐야 돈도 버는 게 없으니까 그냥 대충대충 하지만 프로는요, 자기 몸이 생명입니다. 자기 몸이 돈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걸 절제해서 오직 자기 몸값을 올리려고 얼마나 했는지 모릅니다. 연봉이나 그런 거 아닙니까? 그렇죠? 잘한 사람은 연봉이 올라가는 거죠. 아는 사람은 그냥 퇴출당합니다. 그 단계까지 올라가려면 일단 프로에서, 아마추어에서 프로가 되려면 거쳐들 것이 되게 많습니다. 훈련도 진짜 열심히 해야 되는 거죠. 또 훈련하는데 또 필요한 것이 자기 자신과의 싸움이라는 거죠. 한국에서 가장 운동선수 가운데 문제가 많이 된 게 뭔가? 이 음주입니다. 술. 이 술 때문에 결과도 좋지 않아서 욕먹고 퇴출당한 사람은 꽤 많습니다. 징계 먹은 사람 많아요. 그러니까 바울이 분명히 합니다. 이기기를 다투는 사람은, 우승하기를 원하는 사람은 그런 거 절제해야 된다는 거죠. 바울이 똑같습니다. 그렇죠? 영으로서 육신을 죽여야 된다는 거죠. 그러려면 내 자신을 부인하지 않으면요, 못합니다. 이 제자도와 똑같습니다. 그렇죠? 제자도.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거든 먼저 자기를 부인하고 내가 살아있으면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육신으로 가기 때문에 바뀔 수가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을 봤습니다. 산상수훈의 말씀. 제가 첫 번째 나오는 것이 산상팔복입니다. 팔복 가운데 여섯 번째가 마음이 청결한 자가 복이 있다고 했습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가 복이 있는데 그 뒷부분이 뭐가 나오는지 아십니까? 마음이 청결한 자가 복이 있나니 저가 하나님을 볼 것입니다. 바꿔 얘기하면 마음이 더러우면, 마음이 육신으로 꽉 차 있으면 하나님을 못 본다는 겁니다. 그분의 음성을 들을 수도 없다는 겁니다. 그렇죠? 마음속에 세상적인 정욕이 꽉 차 있는데, 욕심으로 꽉 차 있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겠습니까? 하나님 보이시겠습니까? 안 보인다는 거죠. 영으로 죽여야 된다고 말하고 있다는 거죠. 자, 우리가 왜 육신대로 살면 안 됩니까? 우리가 빚진 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는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 번째는 우리가 왜 영대로 살아야 되는가? 오늘 말씀 보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양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양자. 양자가 뭡니까? 내 몸에서 나는 씨가 없는 거죠. 그렇죠? 자식을 낳을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아들이나 딸을 내가 내 자녀로 넣어드리는 것이, 어답션 하는 것이 이게 양자죠. 그렇죠? 이 양자 제도는 로마 시대나 그리스 시대나 또 이스라엘 시대도 많이 시행했던 제도입니다. 양자가 일단 되면 자기 부모의 관계를 끊어버려요. 관계 이제 더 이상 찾아가면 안 됩니다. 그리고 새 아버지, 새 어머니가 가지고 있는 모든 지위와 모든 재산은 이 양자 것이 된다는 거죠. 굉장히 큰 것입니다. 근데 성경에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양자를 삼으라는 것이 없습니다. 근데 양자는 있습니다. 가장 먼저 나오는 것이 창세기 15장에 나옵니다. 아브라함과 사라가, 사례가 원래 자식이 없었죠. 근데 하나님께 자식을 준다니까 뭐랍니까? 에이, 자식은 없고 불가능하니까 이 내 종, 누구요? 엘리에셀이나 하나님 잘 되게 해주십시오라고 얘기합니다. 자기가 자식이 없으니까 종을 삼아서 자기의 아들로 삼는 것이, 후계자로 삼는 것입니다. 그죠? 모세가 태어났을 때 애굽의 법에 따라서 모세가 누구의 양자가 됐습니까? 바로 페로의 딸, 입양되는 거 아닙니까? 아들 되는 거죠. 자, 그런데 바울은요, 14절에서 양자가 뭔가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이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받아야 된다는 거죠. 이것이 양자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마가복음 3장 35절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군가 찾아와서 얘기합니다. 바깥에 예수님 어머니와 형제들과 누이들이 와십니다. 그렇게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누가 내 어머니고 누가 내 형이고 누가 내 누이냐? 저희는 이렇게 합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누이요, 내 형이요, 내 어머니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육신적인 혈통으로는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죠? 자, 그러면 이런 말씀이 어떻게 나옵니까? 우리가 어떻게 감히 거룩하신 하나님의 양자, 양녀가 될 수 있습니까? 라는 거죠. 그 비결이 이미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말씀하십니다. 영접 말한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줬다고 되십니다. 믿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 내 아들이야, 내 딸이라고 불러준다는 겁니다. 이것이 권세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양자, 양녀라는 것이죠. 그렇다고 해서 우리 육신의 부모님을 버린다 그런 얘기 아닙니다. 그렇죠? 육신적으로는 우리 부모님이 계십니다. 그러나 영적으로는 하나님 아버지가 된다는 거죠. 아버지, 얼마나 감사할지 모릅니다. 그래서 육신적으로는 부모님 계시지만 영적으로 양자, 양녀가 됐기 때문에 하나님을 무슨 아버지라고 부른다고 되십니까? 아바, 아버지라고 부른다고 되십니까? 아바. 이 아바란 말은 아람 말입니다. 팔레스타인의 공룡이 오죠. 아람 말입니다. 그러니까 히브리인들은 자기 말도 가지고 있으면서 동시에 주변에 있는 아람 말도 같이 쓴 것이죠. 성경에 가면 나옵니다. 달리다곰 이런 것들이 다 아람 말입니다. 아바라는 것도 아람 말입니다. 뜻은 아빠입니다. 아빠. 탈무드에 보면 이 유대인들은 애가 엄마로부터 저절되고 이제 이유식을 먹기 시작합니다. 그때 처음으로 아빠, 엄마라고 가르치는데 아바, 이마라고 가르칩니다. 엄마, 아빠, 엄마라는 거죠. 아바, 이마. 히브리 말로 그렇습니다. 애가 젖될 때는 그걸 가르칩니다. 그렇죠? 그러나 가장 먼저 태어나면 늘 애가 듣든 이해하지 못하든 간에 가장 먼저 들어주는 말은 뭐겠습니까? 엘로힘, 하나님. 하나님과 첫 번째입니다. 그 다음에 아빠, 엄마라는 말을 가르친다는 거죠. 자, 아바, 아빠라는 거죠. 그런 말이 참 비슷합니다. 그죠? 근데 아버지와 아빠는 조금 느끼는 이미지가 좀 다른 것 같아요. 아버지라 그러면 좀 이렇게 딱딱하고 엄숙한 그런 분입니다. 그죠? 근데 아빠는 좀 친근하고 이런 것이죠. 사실 그렇습니다. 아빠라는 것은 어른의 위치가 아니고 자식들 위치에 눈높이로 낮춰서 그들과 함께 친구 지내고 들어주고 하는, 같이 노는 이런 관계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와 얼마나 친근한가라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 어렸을 때 다 아빠라고 부릅니다. 어렸을 때부터 아버지, 아버님 부르는 사람 별로 없죠, 그죠? 다 아빠라고 불러요. 좀 크면 이제는 아버지를 통해서 이제 친구 아니고 좀 더 높으신 분, 좀 존경스러운 분을 하기 때문에 아버지 아니면 아버님이라고 부르는 거죠. 근데 커서도 여전히 아빠라고 부르는 사람들이 있죠, 그죠? 남자보다 딸이 더 많아요. 여전히 아버지하고 좋은 관계 지내면 그냥 계속 아빠, 결혼해서 아빠라고 합니다. 그죠? 굉장히 아버지하고 좋은 관계인 사람들이 그렇게 부릅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좀 크고 나면 이제 머리 컸다고 그냥 아버지 이렇게 부르기도 하죠. 어떤 분들은 이 태어나서부터 아버지와 관계가 좋지 않아서요. 아빠라고 부는 말을 한 번도 못 불러요. 그리고 아버지라고도 부르는 것조차도 되게 힘들어 합니다. 아버지에 대한 좋지 않은 이미지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런 분들이 예수 믿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아버지라고 못 부르는 거 아십니까? 저는 그 사람 꽤 봤습니다. 아버지라고 못 불러요. 그냥 하나님으로 끝납니다. 언젠가 시카고에 그 유학생 수련회 갔을 때 소그룹 모임에서 그런 자매가 있더라고요. 아버지한테 어렸을 때 되게 혼나고 그렇게 해서 아버지라는 이미지가 굉장히 좋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못 불러요. 그래서 한 시간 내내 그게 영적 전쟁에 대한 시간이었는데 그런 자매가 들어왔더라고요. 그 자매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기도하고 났더니 그 자매가 나중에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는데요. 그냥 쉽게 우리는 아버지라고 부른 게 아니고 아버지. 이게 머릿속에 흔히 남아있다는 거죠. 분명히 우리가 믿는 하나님 아버지는 아빠라는 겁니다. 뭘 우리가 다 해서 다 나갈 수 있다는 거죠. 구할 수 있고 여기도 다 할 수도 다 받아주신다는 겁니다. 그렇죠? 이런 좋은 이미지를 가지고 있어야 하나님 아버지와 관계가 맺어지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그저 필요할 때만 찾아가는 아버지라면 잘 관계가 나아지겠습니까? 잘했든 못했든 나가서 아, 이랬는데 아, 다 얘기할 수 있는 그런 관계, 이 아버지가 그런 존재라는 것입니다. 근데 요즘 좀 헷갈리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도 헷갈릴 것 같아요. 결혼한 젊은 부부들 아내가 남편 부를 때 뭐라고 부릅니까? 오빠라고 부르기도 하고 또 뭐랍니까? 아빠라고 불러. 이 족보가 어떻게 된지 잘 모르겠어요. 하나님도 헷갈립니다. 그렇죠? 여보라고 불러야 되는 게 맞죠. 그렇죠? 여보라고. 그걸 잘 못하고 오빠라고 부른 것도 있고 아빠라고 부르죠. 아빠. 누구 아빠 부른 것도 그냥 아빠래. 자, 바울은 하나님이 우리 아빠, 아버지가 된다는 사실을 누가 증거한다고 말합니까? 10절 말씀 보니까 성령이 친히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아버지인 것을 증거한다고 되어있다는 거죠. 이건 의심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에이, 정말 그럴까? 성령님이 증거한다니까요? 너 양저, 양자가 됐으니까 하나님 아버지라고 불러. 그건 맞다니까?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아이덴티티의 문제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아이덴티티. 내가 누구인가를 잘 알 수 있어야 내가 신분에 합당한 삶을 살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딸이라는 거죠. 베드로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래요. 거룩한 나라랍니다. 천국 백성이랍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죠. 아버지라고 부르는데 우리가 잘못 살면 결국 부모가 욕먹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는데 우리가 계속해서 영적으로 바뀐 삶이 아니고 육신도 살면 결국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진다는 겁니다. 저거 네 집 자식이에요. 그렇지 않기 위해서 너희가 날마다 육신대로 살지 말고 영의 소유대로 따라가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맞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죠? 정말 우리가 성령님을 마음으로 모시고 산다면 이제 더 이상 육신대로 전과 똑같이 살 것이 아니고 이제는 영의 인도함대로 사는 것이 맞는 거죠. 성령님이 인도하신 대로 잘 못 가니까 마음에 뭐가 생기는 거죠? 갈등이 생긴 거죠. 갈등. 나는 이거 하고 싶은데 성령님께서 하지 말라 그런 거죠. 아, 하고 싶은데 하지 마. 갈등 생기는 거 아닙니까? 하지 말아야 되는데 하고 싶어. 하고 싶은데 하지 말라고 그러고. 그러니까 갈등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그걸 이기고 성령대로 따라가면 반드시 너희가 죽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고 말하고 있는 거죠. 한때 한국을 가장 대표하는 말 가운데 하나가 오리무중이었습니다. 오리무중. 각종 비리가 터지고 특검제를 통해서 사실들이 밝혀나고 보니까 사람들이 도대체 정치, 경제, 사회가 어디로 가느냐 갈파를 알지 못한데 그래서 그 사자성어가 원래 단어가 오림무중에서 오림무중 그럼 오늘날이 그렇지 않습니까? 영적으로 본다면 오늘날이 오림무중입니다. 누가 진짜고 누가 가짜인지 구별이 안 됩니다. 진짜가 가짜 같고 가짜가 진짜 같은 세상이라는 거죠. 표시가 잘 안 나요. 그렇죠? 어차피 그것이 마지막 종말 때 현상이기도 합니다. 이곳에 내가 그리스도라 내가 재림교수라 한 사람이 많이 생긴다는 거죠. 우리한테 오면 우리한테 특별한 지식이 있는데 그걸 너희가 받아야 구원받을 수 있어 이런 사람들이 많이 생긴다는 거죠. 제가 듣기로 한국에는 자칭 재림 예수 자칭 자기가 예수라는 사람 구세주라는 사람이요 50명 이상 넘는다는 거죠. 50명 넘으면 돼요. 근데 거기에 그만 추정한 사람이 없는가 상당수 많습니다. 만민교회도 마찬가지죠. JMS도 마찬가지죠. 신천지 마찬가지죠. 허다합니다. 문선명이도 마찬가지죠. 문이 오리무중입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우리가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 하나님을 모신 사람들이 성령의 소유대로 살지 못하고 전과 똑같이 육신으로 살아 사니까 구별이 안 가는 거죠. 지나 우리나 똑같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누굴 믿어야 돼? 사람들이 오리무중 헷갈릴 수밖에 없는 거죠. 오늘날 세상이 점점 어두워지는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이 담당할 책임도 있습니다. 그렇죠? 분명히. 늘 세상에 빛이요. 소금이라는데 빛의 역할도 못하고 소금의 역할도 못하니까 세상은 점점 맛도 없고 어두워지는 거죠. 바로 얘기합니다. 너희가 예수 믿고 성령님을 소유했고 너희 나가서 하나님을 감히 아빠, 아버지라고 부른 자가 됐으면 더 이상 육신대로 살지 말고 육신의 정욕은 죽이고 성령의 소욕대로 살아가라. 이것이 바른 삶이라고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가야만 됩니다. 우리가 진짜로 살 때 그것이야말로 노블레스 오블리주 고귀한 삶이 되는 것이죠. 세상이 인정해주는 그날까지 우리는 계속해서 변화되어 가야 됩니다. 우리가 먼저 변화되지 않고 나가면요 영향력이 없습니다. 그럼 우리 모두 목표가 성령의 예배를 맺는 삶입니다. 아홉 가지 다 맺지 못합니다. 그죠? 근데 그 중에 하나라도, 몇 가지라도 더 지금보다 나아지는 거라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고 생각합니다. 모두 내주하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임을 확신하시고 영생을 얻은 자로 진짜로서 삶을 살아서 어디든지 세상을 밝힐 뿐만 아니고 세상을 당당히 이기고 주님을 증거하는 그런 복된 삶이 되시기를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